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 이 도로 양옆으로 고층 건물이 줄지어 들어차 있고요. 이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 체증 때문에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서행하는 차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죠. 이 교통이 복잡하기로 소문난 도시가 바로 뉴욕인데요. 그런데 뉴욕의 한 사진작가 부부가요. 뉴욕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잘 알려진 상징물이 모델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가 선정한 뉴욕의 상징은 바로 옐로우 캡, 노란 택시와 택시 기사입니다. 5년째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택시 기사들이 달력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자세를 취하고 우스꽝스러운 포즈와 표정을 짓거나 농염하기까지 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택시 기사들이 모델로 등단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 달력에 특별한 이유가 있더군요. 뉴욕에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돕는 자선단체에 매년 판매 수익금이 기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한 6만 달러가 기부됐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 소식이 주목을 끄는 점이겠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달력 한 부에 한 15달러고요. 그 밖에도 작은 이불 등 택시기사가 찍힌 상품들이 미 전역과 30여 개의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 뉴욕 들어보시죠.
up to you, New York, New York, New York.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 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유인 탐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행정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우주비행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침에 서명했는데요. 달 유인 탐사에 있어서 이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단지 달에 발자국을 남기거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 같은 다른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려고 가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탄 우주인들이 인류 최초로 달에 다녀온 뒤에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달 유인 탐사였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45년이나 지난 셈인데요. 달 유인 탐사가 종료된 뒤에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유인 우주왕복선을 운영했는데요. 우주왕복선은 달 탐사는 하지 않고 지구 궤도에서만 운항했는데 이 우주왕복선 사업도 지난 2011년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주왕복선 운항을 중단한 뒤에도 미국이 우주인을 계속 보냈었는데요. 우주선 왕복 사업이 끝난 뒤에는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미국 안에서 민간 우주회사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가 이 분야에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침은 나사 단독이 아니라 이런 민간 회사들과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달 유인 탐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오는 2019년에 신형 오리온 로켓을 발사해 무인 우주선으로 달 궤도를 선회할 계획이고요. 2023년에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 선회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 시도가 성공하면 2030년경에 달에 착륙할 우주인을 보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라스트 제다이.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작품, 다시 말해 미국 하면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조지 루카스 필름의 스타워즈입니다. 1977년 첫 편부터 올해 라스트 제다이, 그리고 2020년 9편까지 계획해놓고 있는 이 영화의 8편, 바로 라스트 제다이가 이번 주 시사회를 통해 많은 미국 언론의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1980년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이래 최초로 총력을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말했고, 데일리 비스트는 수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베스트 스타워즈 무비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 1980년 제국의 역습 이래로 울퉁불퉁했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역사에 가장 만족할 만한 진입로를 닦았다. 또 대중을 열광시키는 작품이자 그 파생물로서 프랜차이즈의 새 출발을 알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헐리우드 매체들은 라스트 제다이가 15일 개봉하면 당장 흥행 수입 순위 박스오피스 1위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데이지 리들리, 마크 해밀, 존 보예가 등 출연 배우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라이언 존슨 감독은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레아 공주 역 배우 캐리 피셔에게 작품을 헌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캐리 피셔의 유작으로 남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민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11일째 보도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로 북한의 수출과 기술 획득을 막고 사이버 기술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자 보도입니다. 3년 반 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숨진 북한 노동자의 유족 앞으로 보상금이 전달됐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폴란드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대신 받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전달 약속을 이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영변이라는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을 일축하면서 말했는데요.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이 적어도 무기 시험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일째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틸러스 국무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발언에도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대북 기조를 내놓음으로써 조율 부족을 노출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 전 고위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시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회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이 북한 인권 관련 뉴스가 뭐 그야말로 매일 나오다시피 했는데요. 취재 기자 이현철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유엔 안보리 관련 소식부터 해가지고 네. 또 탈북자 이야기로 한 주가 꽉 찼는데요.
네, 네.
자, 먼저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이 규탄을 받았다라고 하면 4년 전에 어떤 시점이었고 또 쭉 인권 문제가 이슈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이라고 하면 바로 2014년인데요.
네.
이때가 바로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해입니다. 이에 2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3월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제 공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그 책임자들을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이제 회부하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해 12월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까지 매 12월 달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계속 열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4년 연속 열린 해였는데요. 올해도 역시 회의가 열렸고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이것과 그 북한의 핵 개발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 올해 중요하게 강조된 점은 바로 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였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을 당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에 북한에 강제 북송돼서 그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올해 그 유엔 안보리 이번 달 유엔 안보리 그 의장국이 일본인데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일본인 납치 문제 이 문제도 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이전과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네.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그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에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어떤 그런 자금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거의 그 노예 노동 같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외화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핵 개발 자금에 쓰인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북한 내의 그 주민들도 거의 뭐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 하루 최고 14시간씩 일주일에 6일 7일 이렇게 강제 노동을 당한 그 결과가 핵 개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핵 개발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이런 그 인권 유린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강제 북송 문제도 올해 지난 9월쯤부터 시작해서 이 강제 북송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지금 강제 북송을 기다리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아이, 4살짜리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포함해서 10명이 네. 강제 북송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강제 북송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올해 그 안보리 논의에서도 이 문제를 많은 나라 대표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날 각국의 대표들이 한 발언 가운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강제 북송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중국은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펴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헤일리 미국 대사는 이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그 평화 안보와 인권의 구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요.
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을 해서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찬성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또 러시아, 볼리비아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두 나라는 기권을 했고요.
네.
안보리에서 이런 절차 투표는 다른 표결과 달리 그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이 5개국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네.
통하지 않고 9개국만 이상만 찬성을 하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전망을 해보면은요. 강제 북송 내용이 포함된 이런 안건이 채택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자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를 해서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반대 입장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중국도 이런 그 국제적 압력 때문이라도 찬성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계속 그 압박을 높여가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었던 11일 이날 헨리 대사가 언급한 탈북자 여성 두 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헨리 대사가 이날 그 안보리 회의 발언 중에 탈북자 지현아 씨 또
네.
조유리 씨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두 사람을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
안보리 이사국 그 대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유리 씨의 그 탈북 과정 또 강제 북송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그 국제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그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진 행사가 있었죠. 유엔에서 탈북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헨리 대사가 소개를 했던 지현아 씨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 논의가 끝난 후에 바로 미국과 또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그 부대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그 지현아 씨가 탈북 과정 또 강제 북송 이런 과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세 번째로 강제 북송이 돼서 해당 보안사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수술을 당하면서 낙태를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기는 세상 밖도 보지 못한 채 숨져서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네 차례 그동안 그 탈북을 했고
네.
세 차례 강제 북송을 당했는데요.
네.
북한에 그 북송돼서 수감 시설에서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굶거나 설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식사가 부족해서 날메뚜기를 잡아먹고 배추를 주워 먹고 또 개구리와 쥐의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아주 무서운 감옥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대량 학살 만행을 자행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현아 씨는 또 뉴욕에서 그 헨리 대사를 또 따로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헨리 대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국에서 이 관련 그 오디오를 저희 BO에 보내줘서 이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헨리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감춰져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국무부 또 미국 정부의 자체 조사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탈북자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 정권이 잔인하게 주민들을 다루는 그런 상황을 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북한이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될 때까지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네.
세 번이나 강제 북송당했던 지 씨는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고요. 또 조유리 씨는 그 탈북자 구출 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이에 대한 지원을 미국 정부 또 헤일리 대사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일리 대사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연아 씨가 국무부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요.
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국에서 매달 그 인권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인권 활동가들을 상대로 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지연아 씨였는데요.
네.
지연아 씨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탈출한 그 이유, 또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 또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지현아 씨 탈북 여성의 인권 주목받는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마치 몰아치듯이 행사들이
네네.
있었는데요.
네, 뭐 이번 주 지난 10일이죠. 10일이
네.
세계 인권의 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북한 인권 행사들이 몰렸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뭐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유엔에서는 해마다 안보리에서 12월에 그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인권 문제를 논의가 있었고 또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렸고
네.
그 김에 이제 또 헤일리 대사가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 탈북자들이 다시 이제 국무부 방문하고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 변호사 협회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간략하게 좀 내용 짚고 마무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네. 국제 변호사 협회 산하의 전쟁 범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서 그 북한의 정치범죄 형세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한 2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인데요.
네.
보고서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제 그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12일에 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보고서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가 된 로마 규정이 있는데요. 이 로마 규정에서 11가지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이 11가지 가운데 10가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10가지 반인도 범죄를 살펴보면 살인과 몰살, 노예화, 또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또 정치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또 강제 실종, 이 밖에 기타 비인도적 행위 이렇게 10가지가 꼽혔는데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됐던 그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이런 그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이제 그 8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그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당의 그 당국자들, 또 국무위원회 당국자들, 그리고 그 국가보위성의 그 당국자들, 여기에는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 간수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나중에 국제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현아 씨가 쓴 시 한 편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현철 기자가 제게 넘겨준 건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지현아 씨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집에 나온 제목은 정말 아무도 없나요?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사람이 죽어요. 내 친구도 죽어갑니다. 불러도 불러도 왜 대답이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네, 지연아 씨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감옥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존 무라즈입니다. I'm yours.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탈북 후 무려 세 차례 강제 북송됐던 여성이 유엔에서 눈물 어린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 번의 강제 북송, 네 번의 탈북 끝에 자유를 찾게 된 30대 탈북 작가 지현아 씨.
마지막 탈북을 이제 2002년도에 하면서 세 번의 이제 북송과 네 번의 이제 탈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1년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2007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여기 한국 와서 뭐 결혼 전에 이제 썼고 제가 2009년도부터 제가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힘든 죽음의 나날들.
지현아 씨는 지난 2013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 후 인신매매를 당하고 임신한 몸으로 강제 북송 후 마취도 없이 낙태당한 사연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지 씨는 2007년 한국에 정착해 북한의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8개월의 시간을 책으로 옮기는 데 전념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지 씨는 2011년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서전 자유차자 천만리를 출간했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거리 시위 등 북한 인권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을 방문해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내 예술가들에 의해 하나님의 눈물이란 제목의 무용극으로 지작가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자유차자 천만리의 뒤늦은 출판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책 출간 5년 후인 지난 11일, 지 씨의 이야기는 유엔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 감옥에서 300만여 명의 아사는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옆에 나란히 앉아 눈물로 호소하는 지 씨의 모습은 미국과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시집인 마지막 선물에 담긴 시를 낭독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나요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한 지 씨는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는 네덜란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의 문을 열어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 인권,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들의 무서운 경험이란 주제로 열린 유엔의 북한 인권 행사를 통해 북한 여성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북한 여성들은 모든 범주의 인권 유린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매우 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탈출하고 있으며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유엔에서 들려져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hould hear that story because that's a much more powerful way to get into the minds and hearts of people.
탈북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해결하려는 정신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과 여성의 책무가 과도한 것이 이 탈북자 대다수가 여성이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ut also the issues of human rights.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처음 북한 여성의 인권을 대변한 지현아 씨는 VOA에 자신의 소감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시원하기도 하고, 예. 제가 이제 증상교화소에서 약속했던 것을 이룬 것 같은, 아직 다 약속을 지키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 예, 그 약속들을 지킨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도 예, 북한에 지금도 거대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예, 노력하려는 의지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지 씨는 옆자리에서 등을 토닥거리며 함께 아파해준 헤일리 대사의 행동이 고마웠지만 이런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지만 위로 못 받는 북한 주민들 생각이 더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내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되는지 예, 그런 자격이 있는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고 나니까 아까 어느 대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더욱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 씨는 같은 날 저녁 미국의 명문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들과 북한의 인권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 가졌는데요. 지 씨의 증언은 이날 모인 학생들의 가슴도 울렸습니다. 이 대학 간호학과 학생인 샤나 씨는 VOA에 성노예가 되고 있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염려된다며 이런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교육개발을 공부하는 비비란 림 씨는 지현아 씨의 유엔 연설을 현장에서 들었다며 북한의 여성 인권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확 와닿게 됐어요. 훨씬 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 사실 그 말씀도 듣고 나서 제가 더 많이 리서치하고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인권들 특히나 뭐 생리대 이슈 같은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여성들의 인권 막 휴지를 돌돌 말아서 쓴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부터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저의 연구나 이런 앞으로 그 대학원 생활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한 지현아 작가는 13일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사진이라도 남겨 증거물로 확보되어 있지만 북한의 감옥은 증명할 사진 한 장도 없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연설문을 읽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김현숙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웨이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웨이 이야기 미국사.
1829년 3월 4일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일곱 번째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취임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임된 강료들은 모두 일반 국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잘들 해봅시다.
비오웨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은 존 칼은 부통령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이제는 내각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감 재무장관과 존 버렌 법무장관 또 존 브랜치 해군 장관은 부통령인 저희의 지지자이시면서 저의 오랜 친구이다 보니 제 쪽에 서서 대통령과 맞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벤 뷰런 국무부 장관은 사사건건 저한테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존 이튼 전쟁 장관은 대통령의 친한 친구여서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 내내 싸움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될까 봐 걱정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존 칼훈 부통령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각주의 권리가 연방정부의 권리보다 강해야 한다는 칼훈 부통령의 신념은 둘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아담스 행정부 때인 1828년, 의회는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법이 남부가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을 올리게 될 거라면서 수입 관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는 헌법이 연방정부에게 보호관세를 제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수입 관세를 거부했는데 칼훈 부통령 출신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칼훈 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긴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 태생이 독립된 주들의 합의에 의해 생겨났고 이 합의가 곧 헌법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연방정부가 가진 권한은 분배될 수 있지만 주의 권한은 최고 권한이기 때문에 분배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최고 권한은 각 주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 주들이 헌법을 비준할 때 이 최고 권한까지 양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연방정부에게 그런 권한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칼훈 부통령은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권한이 우선이란 말이지요. 만약 연방정부가 헌법에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안은 무효화되어 효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무효화돼서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칼훈 부통령은 계속해서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도 연방정부의 일부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고요. 연방정부가 특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자기 주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면 각 주는 그 법안을 자기 주에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선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이 법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이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들 3분의 2 이상이 법안을 승인한다면 그 주는 법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탈퇴하든지 결정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승인하는 주가 3분의 2에 못 미치면 법안은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주도 이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법안은 무효화돼야 됩니다.
존 칼훈 부통령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무효화 이론은 상원에서 북동부인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다니엘 웹스터와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로버트 헤인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연방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선 자유, 후 연방. 각주의 자유가 먼저 존중돼야 하고 연방의 권한은 그 다음 순서가 돼야 합니다.
이보세요, 로버트 헤인 상원의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와 연방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헌법은 각 주에 의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주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고요. 헌법은 자연법이고 각 주의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정부의 법안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또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은 미합 중국의 최고 법원이 중재해야 합니다. 각 주들이 아니라 최고 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잭슨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연방은 보존돼야 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효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내각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 카룬 부통령을 반대하면서 대통령 편에 섰던 마틴 벤 뷰렌 국무장관과 존 이튼 전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나머지 다른 각료들을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들로 다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